예, 우리 앞뒤서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서로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한번 보시고,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이제 예수님께서 참 남자만 5천 명 되는 큰 무리를 이제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죠. 큰 무리. 남자들만 한 5천 명 되는 큰 무리가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도대체 이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더 직접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사람들 굶주려 있는데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그 명령, 참이 명령을 받았을 때참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거대한 무리를 어떻게 이제 그들이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제자들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거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문제와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해결해라, 해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들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을 다닐 때는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 수학을 좋아하고 또 과학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이제 대학에 왔고, 그런데 이제 대학 와서 참 많은 그막 방황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가 80년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 참여, 또 민족 그 뿌리 깊은 곳까지 박혀져 있는 그런 수많은 모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우리가 도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귀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헌신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과학적인 분야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을 한한달 정도 놔두고 한 11월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앞에 내수동 교회 그 전도사님이 화종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로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었고 11월 말쯤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화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다, 군대를. 원래는 결혼 이제 군대 면제셨어요, 화 목사님이. 보기하고는 다르게 이제 면제셨는데,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몇 가지 변동이 생겨서 갑자기 군대를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시면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거기 출신들이 그 당시에 다 대학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시더니만 아무래도 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서 대학부를 네가 좀 맡아야 되겠다. 11월 말이었어요, 11월 말. 근데 신대원 시험이 1월 17일인가? 한 40일도 채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0일 안에 공부를 해서 종신대학원을 가려면,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군대가 연기가 돼야 되니까, 이제 MDB 안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MDB 안에 들어가려면 30등 안에는 들어가야 돼. 한 800명 이상, 한 1000명 가까이 시험 쳤는데,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물었죠, 형님.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고, 그리고 시간은 40일 남았고,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될수 있다. 시험은 제가 치는 거니까. 뭐, 속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참, 또그 말씀에 의지해서 시험을 쳐서, 그래도 이렇게 가까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25살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내수동교회 대학부 역사상 저는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참 우리 후배들을 제가 참 신학으로 바꾸어서 참 후배들을 섬겼는데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더라. 뭐 25살, 그리고 뭐 전공도 물리학을 했는 사람, 6개월 신학교 다녀서 무슨 뭐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참 제가 후배들 앞에 말씀을 쓸 때마다 야, 말씀으로 설교로 고문하는 행동을 언제 좀 그만둘 수 있을까? 저는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이 후배들을 제대로 참 섬기기가 너무 버겁더라. 그러다가 이제 내수동교대학부 사역을 한 3년 마무리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저는 참 대학 다닐 때부터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우리 과에 전국 1등, 2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그러니까 정말 천재입니다, 걔들은.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도 졸업을 못했어요. 다 어떤 애는 인천 노조 사건, 또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 레닌당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한 놈들이 참 예수님은 안 믿지만 모이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을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만 오면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결론은 결국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내려가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섬길 수 있나 고민하는데 교회는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나 성공할 수 있나 저는 참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참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권 애들이 저희들을 보고 야 나는 마크스가 옳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나는 보여줄게.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게참 참됐다면 너희들의 실천적인 헌신을 통해 한번 보여줘봐. 저는 언제나 이 질문 도전 앞에 서야 됐고, 저도 많은 혼란을 겪었고, 또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기독교는 결국 상향적인 삶을 위한 도구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난지도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83년도에 겨울에 처음 난지도를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저의 눈앞에 펼쳐진 난지도. 여러분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90년대 초반까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뚱아리 하나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찾아가는 곳이 난지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83년도 겨울에 난지도를 갔을 때, 우리 선배 손에 이끌려서 갔을 때, 야, 정말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가? 저도 대구에 소위 가난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참 마음에 부담이 있다가 그때 이제 우리 후배들이 난지도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후배들을 좀 돕자. 그래서 이제 난지도에 가서 3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난지도 가면 한글도 잘 모르시는 어른분들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도 포기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참 거친 우리 청년들, 그들을 이렇게 제가 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모순과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이제 또 I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선교단체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사회참여 문제 때문에. 그래서 IBF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IBF에 남아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누구 말은 듣느냐? 이 논리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IBF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IBF에 있는 사회부 간사를 제가 2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애들을 데리고 농아를 다녔습니다. 농촌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이렇게 농촌 교회를 섬기고 또 주민들과 연대하고 직거래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어떻게 하면 참이 사회를 성경적인 가치로 좀 섬길 수 있나 나름대로 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여름마다 한 학생들, 대학생들 200명 데리고 농아를 가보면 교육은 거창하잖아요. 한국 사회, 이 농촌을 복음화해야 되고 변혁의 중심지로 뭔가 세워야 된다. 그렇게 거창하게 떠들고 뭐 농촌, 한국 사회 농촌을 하나님의 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애들 200명 데리고 가서 농촌 봉사활동하면 한 50호 되는 마을 6개 풀어놓으면 애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한국 농촌이 직면하는 문제. 그런데 이 200명이 가서 할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창한 슬로건과 또 우리들의 그런 거창한 말들에 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난지도에 IBF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난지도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축구 경기장이 들어서야 됐으니까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또참 마음이 큰 짐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그리고 제가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소위 골통보수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조롱을 받는 대구라는 곳이 제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서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 소위 중고등부 때, 야, 부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특별히 우리 후배들, 친구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저는 좀 뺀질이과에 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 와서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제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는데 고향에만 내려가면 그 뜨거웠던 우리 후배들이 다 당구장에 가 있고 거리에서 돌멩이 던지고 있고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만 가면 고향에를 가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나는 나 같은 뺀질이는 서울 와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뜨거웠던 애들은 이렇게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려면 결국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난지도와 농촌을 다니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현실이 뭐냐?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소외는 종교적 소외입니다. 돈 없으면 좋은 목사님 못 만나요. 돈이 없으면 좋은 신앙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탐욕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뿌리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 바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다 어디 계시죠? 바로 부의 중심지에 계셔요. 저는 난지도에 있을 때 정말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수녀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는 곳에는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는 곳에 목사님들이 계셔야죠.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난 곳에만 있어요. 부의 중심지에, 성공의 그 어떤 중심지에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려고 거기 있는 것들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런 어떤 우리 후배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소위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냥 대구에 가서 나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후배들을 내가 좀 지켜줘야 된다. 후배들이 정말 이 바닥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는 애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왜 내려오셨어요? 왜? 그럼 제가 했던 말이 성경도 아니냐?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예루살렘 출신이 있냐? 서울 출신이 있더냐? 없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 보고 깨달았는 게 서울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갈릴리 지방이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성경의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20년을 보냈어요. 20년을 보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대한 필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걸어야 되고 거대한 모순 앞에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그때마다 이 거대한 문제, 거대한 필요, 거대한 모순, 그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가 저를 이렇게 항상 지배를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당장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면 거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일이 주어집니다. 또 거대한 모순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이제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 한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저는 제 삶의 가장 귀한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저에게 아마 가장 분명한 방향이 될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대한 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래?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우스워요. 왜?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빌립의 답변은 뭡니까? 얼마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계산하면 2천만 원.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어디서 떡 살래? 그러면 아니 서울 떡집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떡을 사서 물었는데 답은 2천만 원.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1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모든 대화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좀 하실래? 이 문제 좀 어떻게 하실래? 목사님 5억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계산. 그런데 또한 사람의 반응,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 안드레는 뭐였죠?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쫓아다녀 본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숨겨놓은 도시락 있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아마 숨겨놓은 도시락 찾아서 안드레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뭘 얻었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아이가 하나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죠? 한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그만한 돈 우리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 역시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져왔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거 갖고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어. 결론은 둘 다 놉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봤는데 안 됩니다. 둘 다 놉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뭐가 됐느냐? 빌립의 계산이 아니고 안드레가 찾아왔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누구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어서 저는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부를 섬길 때도 그렇고 뭐 일만 오면 딱 머리에 계산이 나와요. 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헌신된 리더 몇 명,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몇 명, 그리고 돈은 몇 명, 교회 뒷받침 얼마. 그런데 결론은 뭐죠? 그만한 게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애들 보면 짜증나요. 이 인간들 아니면 뭐 순장들 봐도 짜증나요. 한 10명은 있어야 되는 5명밖에 없어요. 너무 비참해. 그리고 또 교회도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안 보태줘요.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과가 뭔가 하면 빌립과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립의 괴산을 사용하시지 않고, 아니 씩씩거리면서 이거 아무것도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은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론이, 아, 나는 이제 계산하지 말고 찾아보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내가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찾아보자.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보자, 찾아봐.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산을 내려놓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라도 부딪히면 거대한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찾아보는 거. 찾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이제 농촌 애들 농촌 복음화 현장 훈련 다니면, 저는 대학교 때 농활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돼.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지 몰라요. 너무 답답해. 그런데 이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 오병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 깔고 누워서 그냥 종이다 끈적끈적거려. 하나님, 우리 농활 갑니다. 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우리가 무엇 하려고 합니까? 배 깔고 누워서 한두 마디 쫙 썼는데 그냥 이게 쫙 나가더라.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한동안은 우리 모임의 강령이 됐어요. 배 깔고 누워서 썼던 게. 그리고 또 전략 전술 애들이 물어요. 아, 이 머리 아픈 놈들이 또 전략과 전술을 묻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또 주님께서, 야, 가장 과격한 곳에 가라. 가장 과격한. 그곳이 어딥니까? 전국농민연합회. 제가 전국농민연합회 찾아가서 그 과격한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는 농촌의 모순, 그리고 원래 실천 방향 과제 쫙 정리했어요. 그거 가서 뭐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잘 없으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거 갖고 가니까 애들이 뭐 이야기하는 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찾아보는 거. 그냥 찾아보면 있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거 찾아나면, 오병이어 찾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거 갖고 어디 쓰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이거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떡을 내가 볼 때도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니까 우리 예수님은, 야, 장난치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떡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blessed 아니면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셨어요. 이거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정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또 어디서 나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셔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겠습니까? 엠마오 사건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헤어지는 길목이 되었을 때 오늘 밤 우리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자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떡 내놓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 행사를 하셔요. 떡을 대접받는 주제. 근데 갑자기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셔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정말 내가 볼 때도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외면하지 않고 가지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거기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죠. 언제? 그것을 내 거다,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가 찾은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 주님이 그것을 취하시고 축사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무거운 짐,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5,000명이다. 하나님, 내 머리에서 5,000명, 5,000명 인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들을 때 5,000명 인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할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5,000명 인분, 200인분, 50인분도 준비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설교를 하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죠?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준비하고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됩니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주님 취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가 돼.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내가 준비한 최선입니다.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설교하는 게 뭐가 되느냐? 말 그대로 기도가 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셔요. 목적은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제가 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앞에 예수님 12명 불러내. 제자들 앞으로 나와.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을 50명, 100명 앉힙니다. 앉히신 다음에 제자들 12명 딱 앉혀놓고 비상의 무기를 주세요. 뭐 보리떡 10개면 보리떡 5개면 12조각 내면 한 반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반틈 애들 손에 딱딱 쥐어주셔요. 제자들에게 곧떡 보리떡 반틈을 딱 쥐어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눠줘라, 가서 나누어줘라. 뭔가 이렇게 엄청난 건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보리떡 반틈 딱 줘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 때 무리도 서셔야 되지만 한 번씩은 좀 상상하셔서 그 사건을 한번 그려보고 그 사건 속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아요. 이게 말씀을 좀 깊이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외국에 있는 동안 좀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 앞에 섰던 제자들 그 중에 하나 끼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손 내미니까 주님이 정말 반텀 요만한 거 주시더라고요. 딱 주셨어요. 그래서 무리들한테 나눠줘. 그랬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50명 굶주려 있는 100명한테 곧떡 요만한 것 들고 가요. 그러면 발걸음 사람들을 빨리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발 질질 끌면서 갔어요. 그런데 떡을 나누어줬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떡이 없어지지 않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트려졌어요. 나누어줬는데 또 생겨요. 나누어줬는데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5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제가 가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나누어 주니까 그 50명, 100명이 배불리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에서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해. 우리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 듣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발 질질 끌면서 가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갑니다. 그다음부터 날라가죠. 날라가서 또 이렇게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또그 굶주렸던 사람들이 50명, 100명 또막 얼굴이 막그 잔치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또 저기서 여기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또 달려가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겠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제 손에 지어주시는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나누어 줬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이런 잔치가 펼쳐질 수 있었는데,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내 손에 작은 떡조각 지어주시고 보내면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이거 갖고 지금 어떻게 수많은 사람 먹이라고 지금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저는 그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감동적인 깨달음 주셔야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버렸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내가 순종만 했으면 주님이 저한테 주신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 찾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명령하셨을 때 순종으로 나누어 줬으면 바로 이곳에 하늘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저의 불신이, 저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이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통곡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때부터 꿈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임, 어떤 회의를 해도 하나님 이곳이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문제의 필요가 있고 거대한 모순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압도당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있으면 그것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껏 휘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취하시고 거기에 축사해 주십시오. 주님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서 나누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시면 제가 욕 얻어먹고 돌을 맞더라도 하나님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 제가 있는 곳,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거대한 필요, 거대한 모순, 거대한 장벽이 우리들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더라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시고 그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 내가 가진 최선입니다. 내가 가진 물고기 두 마리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취하시고 축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돌멩이를 맞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 말씀 나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 한번 드리고, 자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오병이어를 찾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민족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인간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